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부터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1장과 12장이 하나로 묶여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11장 내용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그런 사건인데, 개인적으로는 언제나 그렇지만 뭐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게 별로 좋지 않은 사건인지라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 또 나누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 스스로를 또 경계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11장, 12장 모든 사건들은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는지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쭉 사무엘상, 사무엘을, 사무엘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살아왔던 삶의 족적들을 쭉 놓고 보면 연대기적인 흐름들이 있죠. 제일 처음에는 십수년 동안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했고요. 그 이후에 유대에서 왕이 되죠. 남쪽 유다 지방에서 왕이 돼서 7년 반을 다스렸고, 그 이후에 북쪽까지도 통치하는 사람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사무엘하 8장에 가면 주변 여러 나라 민족을 정복하고 다윗의 제국을 이룹니다. 그럼 도대체 이와 같이 다윗의 제국을 이룬 뒤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두 가지로 나눠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까지, 지난주까지 보았던 9장 10장은 다윗의 제국을 이룬 뒤에 다윗이 선하게 정치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를 보면 사울이 집에 남은 사람들인 무비보셋을 찾아서 선대했던 것. 10장을 보면 국제정치에 있어서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을 패퇴시키는,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 이외에 도대체 다윗의 제국을 이룬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두 번째로 11장과 12장이 기록하는 내용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되는 건 시대적 배경인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온갖 종류의 복을 다 주셔서 더 이상 부어주실 만한 복이 없을 만큼 모든 복을 다 주신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좋은 일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지금 믿음으로 적절하게 행동을 잘하죠. 그러니까 앞에 9장 10장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하게 국내 정치를 또 국제 정치를 잘 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있는 사건을 알기 때문에 더불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앞부분에 9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까지도 찾아서 은총을 베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는 다윗이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목숨 바쳐 충성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참 이게 묘한 그런 그림인 거죠. 원수의 자식한테도 그렇게 선대했던 다윗인데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몹쓸짓을 하는, 그 이런 참 이게 대조적인 그런 양상이 나옵니다. 자, 이제 본문이 상세하게 내용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1절에서 상황이 나와요. 이렇게 시작하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게 조금 더 상세한 기록이 나오면 좋겠는데, 뭐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긴 하지만 몇 년도에 뭐 이런 게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서 갖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보통 전쟁이 아니라 왕들이 다 모여서 전쟁하는 그런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보면 다윗도 그냥 전쟁하러 나가지. 자기도 왕이었으니까. 적군은 왕들이 출전했는데 왜 다윗은 전쟁하러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뒤돌아서 생기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여튼 그럴 때 다윗이 요압과 부대들을 쭉 보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바를 에워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전체를 통틀어서 다윗과 암몬이 전쟁하는 것딱한번 나옵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까지 보았던 10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암몬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람 군대를 돈 주고 용병으로 사오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던 그게 딱 하나 나오는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게 그 전쟁을 염두에 두고 쓴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면 앞에 있었던 것과 동시대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앞에 있던 10장과 같은 시기라고 하면 이렇게 볼수 있어요. 다시 다윗의 제국을 이룬 다음에 9장 10장처럼 좋은 정치를 했다고요.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11장 12장이 나오는 게 아니고 9장 10장처럼 좋은 정치를 하고 있는 동안 같은 시대의 한편 다른 쪽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하고 똑같은 것을 같은 시대 거를 이렇게 연달아 쓴 거예요. 사실 이거를 뭐 3D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쭉 써나가는 거니까 10장, 11장, 12장 이렇게 순서로 쓴 것뿐이지 시대적으로는 9장, 10장, 11장, 12장이 같은 시기에 벌어져. 그러니까 다윗이 양면성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튼 이유가 무엇이었든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뒤에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다윗이 죄를 범하는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2절에 보시면 저녁 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그냥 뭐 그날 뭐 어떤 날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까지 써놨죠. 아주 상세하게 쓴 거예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이것도 참 묘한 기록이에요. 다윗이 뭐 일을 처리하다가 아니면 다른 업무를 보다가 이게 아니라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돼 있죠. 침상에서 뭐 하다가 일어났을까요? 잠자다 일어났겠죠. 아니면 뭐 아파서 두드러 있었든지 아니면 부인이 여럿 있었으니까 부인과 침상에 있다가 일어났든지 아니면 혼자 잠을 자다 일어났든지 여하튼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기록은 다시 무언가를 열심히 일을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압과 부대를 보내서 전쟁을 하게 하고 전쟁을 하는 동안 다윗이 내가 남아있지만 나는 뭔가를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돼.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부대는 다 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침상에서 뭉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보니까 한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신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 주관적으로 아름다움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진짜로 아름다운 여자였는지 아니면 다윗이 뭐가 뒤집어 씌워서 아름다워 보이는지는 모르겠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여자를 보고 나서 그냥 저 여자는 왜 저렇게 목욕을 하나 이거 끝냈어야 되는데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합니다. 이것도 저는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궁금하면 자기가 몰래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보냅니다. 흔적을 남기죠. 이거 어떻게 자기가 조금 있으면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짓는 과정에서 누군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여자를 알아보게 한다? 참 이것도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다윗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3절 그 뒤에 보시면 알아본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보시면 이래요.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아버지가 누군지 이야기하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남편이 누군지 이야기하죠. 바세바가 아니니까. 가서 알아온 게 뭐냐면 그 여자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다른 걸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뭐 애가 없습니다. 아니면 고향이 어딥니다. 키는 몇입니다. 뭐 기타 등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알아온 사람이 두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하나는 아버지가 누굽니다. 남편이 누굽니다. 요거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것도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참 묘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준, 알아왔던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 정보들 중에 다윗에게 하필이면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는 이런 분이고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은 누굽니다. 왜 이걸 알려주었을까? 아마 이 알아보라고 이 부탁을 받았던 이 사람도 다윗이 이게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게 아닌가를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건드리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예, 남편 있습니다. 남편 이름이 누굽니다. 당신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뭔가를 좀 문맥적인 뉘앙스를 깔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4절에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냅니다. 이번에 다른 사람을 보내는 거죠. 아까 보냈던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전령을 보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자기한테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죄를 지는 과정을 보면 벌써 자기가 쳐다보고 죄 졌죠. 사람 하나 보내서 알아보게 했죠. 그 다음에 전령을 또 보냅니다. 중간 과정에 지금 두 사람이나 더 들어가 있어요. 전령을 보내서 차기로 데리려고 했고, 그대 보면 말도 안 되는 표현이 나오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보면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 이 표현이 왜 나왔나 모르겠어요. 죄 지는 판국에 지금 부정한 여자랑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건가? 유대인들 이제 구약 율법을 보면 부정한 여자와는 잠자리를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가령 뭐 생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타 등등 여러 이유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그 부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가령 뭐 생리를 한다 그러면 생리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히 다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해야 이제 정결해진다고 하는데, 여튼 죄를 지는 마당에 이것저것을 다 따지고 그 다음에 더불어 동침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제가 이 가늠하는 장면에서, 이 장면 자체에서 제일 참 속상한 혹은 참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건 뭐냐면,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뭐 앞에도 나온 것처럼 다윗이 어디서 죄를 졌냐면 바세바를 궁궐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궁궐이 죄를 지은 장소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장소가 되는 거죠. 사실 뭐 이게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싶기는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에도 가늠을 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는 어떻게 가늠을 저지르느냐. 그럼 저기 경치 좋은 곳에 있는 모텔에 가서 누가 자기가 바람피는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부인들이 다 있는 그 같은 공간 안에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가늠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어찌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뭐 저는 별로 좋지 않게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이 부인이 한 명이 아니었죠. 그 여러 명의 여자들이 다, 여러 부인들이 궁궐에 다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 궁궐로 이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가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밖에 나가서 몰래 가늠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참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겁니다. 정말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만용을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5절이 맨 마지막 결과를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여자가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죠. 이때 도대체 누구를 보냈을까요? 또 이 여자가 보낸 사람은 궁궐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간 과정에 등장하는 세 번째 인물 등장한 거예요. 여자가 누구를 보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사람을, 세 번째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임신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가 임신했다고 하는 소리가 어떤 뉘앙스로 했을까요? 어떤 뉘앙스로? 이게 협박이었을까? 아니, 난 이제 어떡합니까? 당신이 책임지세요. 이런 뜻이었을까? 여하튼 분명한 건 그거죠.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 임신이 됐다고 하면 기쁜 일이죠. 축하받을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은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참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 증거가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통보하는,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이죠. 이게 지금 다윗이 죄를 지은 맨 마지막 장면까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다윗이 바세바 가능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한 두세 가지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이 어떤 시대 배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형편일 때 벌어졌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 나라들, 민족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또 다윗이 늘 죄만 짓고 살고 그 나쁜 놈으로 살던 것이 아니라 참 선하고 아름답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제일 큰 대적은 나라와 민족들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아니라, 암문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를 저지르는 것이 다윗을 무너뜨리거든요. 이게 가장 큰 대적인 거예요. 가늠하는 것,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 이게 다윗에게 가장 큰, 다윗이 이기지 못했던 가장 큰, 가장 무서운 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안문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해야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게 또 한편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여러분, 다윗은 오랫동안 계획해서 죄를 저지른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어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핑계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우연히 그렇게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이 죄를 저지를 때에 나는 반드시 죄를 지을 거야 이러고 죄를 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어쩌다가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들어오는 악한 생각들을 어떻게든 잘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실 악한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 살다 보면 간음하는 것,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악한 생각들이 순간순간 문득문득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죄를 짓는 과정을 보면 정말 뻔뻔하게 죄를 저지릅니다. 참 이게 아까부터 쭉 계속 본문 말씀드리면서 설명했지만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죄를 짓는데 중간에 들어있는 사람이 나중에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벌써 본문에만 세 사람 등장했잖아요.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발뺌을 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있던 사람들만 세 사람이나 들어있으니까 이건 도대체 뭐 더군다나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간음을 했으니까 바세바가 들어오는 장면을 본 사람들이 눈이 여럿이 있었을 텐데 참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어쩜 이렇게 당돌하게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 보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 그토록 열심히 섬겼던 다윗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죄를 짓는 그래서 우리들이 아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죄를 안 짓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결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사람마다 여러 느낌들이 있겠지만 저는 본문이 기록된 양상을 놓고 보면 마치 무슨 조서를 쓴 것 같은 검사가 죄인을 조사하고 조서를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몰래 다 죄를 범했다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모든 일이 다 깔끔하게 처리되었다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나중에 보내셔서 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불꽃 같은 눈동자를 결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증거를 다 지워버려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마치 조서를 기록하듯이 네가 이따위로 행동했지 하고서 다 써놓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늘 가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너무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런저런 이야기해도 결국 우리 모두가 다 본문이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다윗이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늘 근신하는 마음 또 겸손한 마음 이만하면 되었다. 나는 죄 짓지 않을 거야. 나는 허물이 없어. 이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스스로를 잘 돌이켜보는 깨어있는 모습으로 사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큰 업적을 남기지 못해도 죄범하지 않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또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윗이 주님 앞에 죄범하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주님, 그저 우리가 돌을 던지며 정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온전하다 여기지만 주님 앞에 혹시 허물이 없는지 나도 때때로 문득문득 죄를 범하려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로 이끌려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